찬송가 438장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 그 어디나 할렐루야.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가는 이삭교회 7월 첫째 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세련하셔서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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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고백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10장 시온산과 같은 교회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차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의 절반의 지난 여정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예배 자리에 섰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말씀보다 내 뜻을 앞세웠던 것들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청결한 물로 씻어달라고 시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거두주마옵소서. 우리 입술과 마음을 열어 참회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반해를 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시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7월의 첫 주일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은 전적의 주님의 은혜이오니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봄과 여름 심음과 거듭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총을 돌아보며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뿌린대로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열매를 맺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는 지난 일을 돌아보며 참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에 더 기울을 기울였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채 살아온 저희를 국리를 여겨주옵소서. 정욕과 교만, 게으름과 분노심에 휘둘려 영혼은 메말라가고 삶은 허망했으므로 채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소생시켜 주시며 하늘을 향한 사모함과 회개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과 유익을 앞세우며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의 문을 여는 이 절기 속에 저희에게 감사의 훈련을 타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주와 동행하며 믿음으로 걸어올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한 달, 새로운 하반기를 허락하신 주께 순종의 기도와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감사의 일상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돌아보게 하시며 감사와 강구를 올립니다. 지난달 대통령 선거를 무사히 마치게 하시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신 주님의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새 대통령에게 위로부터는 지혜와 공인을 더하사 국민을 섬기되 자기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의롭고 겸손히 행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면적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국방과 외교, 교육과 문화 전반에 하나님의 질서와 복음의 빛이 스며들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며 열방과 온데 복음을 내는 선교의 통로로 더욱 쓰임받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복음 들고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선교지에 피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기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계획과 준비와 과정 속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학생들과 교사, 봉사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영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여 병든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질병과 정신적 고통, 경기적 곤궁과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을 일일이 살피시고 긍휼과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생명과 권세가 있어 모든 성령을 심령을 찌르고 교육 회복해 하는 진리의 도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주를 섬기는 찬양대와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청성교카페 청년다방을 저희가 하게 된 계기는요. 통영에서 또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청년다방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아침 한 7시 반, 8시부터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의 이 고생이나 수고가 결국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내길 원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복음의 사역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함께 만들어 나가길 원합니다.
저희는 이 통영성교 카페 수익을 모아서 통영 땅에 복음을 심으러 갈 때 사용하고자 합니다. 청년들과 함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와!
통영성교 후원을 위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수익은 이제 통영 땅에 필요한 곳에 저희가 흘러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많은 청년 일부 지체들이 이 선교 카페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고 많은 선교님들이 카페를 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해봅시다!
많은 팀들 중에 너무나 준비가 잘 된 팀으로 지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많은 물질로 또 기도를 응원해 주셔서 그 역사가 이 캄보디아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나누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 이사 사회!
사랑하는 이삭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 보내셨나요? 7월 첫째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학기 기간 동안 학기 복장으로 권장합니다. 예배 담당자는 정장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부터 4부 예배 후까지 1, 2, 3층 로비에서 통영 선교를 위한 천원 헌금이 진행됩니다. 통영 땅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기도와 정성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기 지체태가 7월 13일 주일 4부 예배 후 본관 지하 화평홀에서 진행됩니다. 재직회 제출 자료는 7월 11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본관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출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겨울 제주선교 선교단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은 본관 1층 사무실에서 문의는 신효의 목사님에게 해주세요. 제주 선교를 위한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7월 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교회 내 전기설비 공사가 진행됩니다. 공사 기간 동안 정전 예방을 위해 각 부서 및 기관에서는 컴퓨터, 음향기기 등의 장비의 전원을 미리 꺼주시고 냉장고에 보관 중인 음식물은 오늘 중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차량 운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고태현 집사님에게 해주세요.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예수와 함께 걸으며 예수를 따라 사랑을 전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삭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편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 주보와 영상 광고를 통해 이미 확인하셨겠지만 우리 몇 가지 중요한 소식을 다시 한번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학예 복장이 적용됩니다. 무더운 여름 동안 우리 시원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우리 설교자와 대표 기도자 등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우리 기존처럼 정장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1부 예배 이후부터 4부 예배 마친 후까지 우리 본관 1층, 2층, 3층 로비에서 우리 국내 통영 선교를 위한 천원 헌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우리 통영 땅에서 어린이 캠프와 그리고 한산도 어르신 사역을 위해서 우리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우리 천원으로 한 영혼을 품는 일에 우리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7월 13일 우리 4부 예배 이후에 우리 본관 지하 화평홀에서 2-4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각 위원회에서 이번 주 금요일 11일 오후 5시까지 꼭 PPT 파일 형식으로 자료를 1층 사무실에 꼭 제출해 주시면 우리 재직회가 원활히 준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 4박 5일간 우리 겨울 제주 선교 사역단을 우리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 축제, 마을 전도, 우리 경로당 성김 등 다양한 사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관 1층 사무실에서 우리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심유엘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우리 교회가 전기 설비 공사가 진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교회 전체 전기가 차단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각 부서 그리고 기관에서 컴퓨터, 음향기기 전원을 꼭 꺼주시고 그리고 냉장고에 중요한 그 음식물들 보관하는 부서나 기관에서는 꼭 상할 음식물들은 꼭 오늘 중으로 정리해 주셔서 상하는 일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차량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에라도 섬기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우리 관리위원장 고태현 집사님에게 꼭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동정 이번 소식입니다. 우리 사교구 모나코 사랑방 김호연 집사님께서 우리 허리 통증으로 봉생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우리 빠른 회복을 위해 마음 모아서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호흡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예배를 통해 아버지 임자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과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과 복음의 확장을 위해 온전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함께 하시며 또한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형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혹은 생계 자리에서 발만 구르며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불쌍히 여겨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동일한 임재로 찾아가 주셔서 오늘 이 예배의 은혜가 그 삶 속에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삭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와 함께 걷고 예수를 따르는 온전한 예배 공동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정진선 원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휴가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진정한 힘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돌아오실 때에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비전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하루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길이 막히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깊이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많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저도 한국 나이로 이제 70세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단어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70회 생일을 지났습니다. 유치원 다니는 제 외손녀가 뭘 묻길래 제가 대답을 해줬더니 할아버지가 생일을 지나고 나니까 좀 똑똑해졌다고 합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은퇴하기 전에 설교 준비에 필요한 책들을 부목사님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퇴하고 나서는 설교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퇴한 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시쳇말로 땜빵 설교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은퇴했는데도 설교를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마도 설교를 짧게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설교를 30분을 넘기지를 않으니까 아마 초청했던 교회들이 또 초청하고 그러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삭교회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교인들을 보면 설교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자칫 이런 설교가 감상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을 살면서 길이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데도 갑자기 큰 질병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거는 기대가 컸는데 어느 날 자식이 뒤통수를 칩니다. 마귀가 우리의 길을 막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믿었는데 그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왜 길을 막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또한 길이 막히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말씀이 주는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길이 막히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1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에 마가 요한도 함께 떠났습니다. 그러나 마가 요한은 중간에 선교팀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도 함께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교팀에서 이탈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성경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던 바나바가 옳습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했던 바울이 옳습니까? 두 사람 다 옳다고 말하는 양시론인 것 같지만 바나바의 말도 일리가 있고 바울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이 서로 심하게 다투는 것은 덕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김진호 목사님의 글에서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교인들이 하도 싸우길래 왜 싸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려고 싸운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제발 싸우지 말라고 했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교인들에게 당신은 왜 교회를 떠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교인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그것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났다는 대답이 많습니다.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일꾼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교인들은 교회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하고는 절대 싸우지 않는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인데 그 형제 자매들과 싸워서 안 되지만 싸워서 이긴다고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실망하면 교회로 가면 되지만 교회에서 실망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꾼들이 교인들을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사람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는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여행을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면 그들이 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막았습니다. 계속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무시야 베르러 비도니아로 가고자 애써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비도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지만 성령께서 다시 한번 길을 막았습니다. 누가 바울의 길을 막았다고 했습니까? 6절에서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예수의 영은 같은 말입니다. 10절에서는 이 성령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부, 성령, 성자 다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비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바울이 가는 길은 죄를 짓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반하는 길이 아닙니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왜 길을 막으시는지 이유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길이 막힌 이유를 알게 된 것은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이 막히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서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면 오늘 욥을 생각한다면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는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욥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몰아닥쳤습니다.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맡은 재산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심지어 몸에 독한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그 몸을 긁어야만 하는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왔을 때에 논쟁하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수학적인 정확한 공식대로 살아집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인과론으로 설명이 가능해집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잘하면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몸이 건강해진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는 형통의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자녀들이 뒤통수를 칠 수도 있습니다. 고위공무원으로 있던 분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분의 간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니까 성진도 빠르게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경제적인 부도 늘어나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의 간증에 감동을 받고 아멘하는 교인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 지금도 힘든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의 아픔을 아는데 이 간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쌓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면, 기도 많이 하면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요. 병도 들지 않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형통함이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이 막히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도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러시는가라는 불평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굉장히 몸이 좀 아팠습니다. 그 고통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을 때에 아팠던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도 먹었습니다. 병원도 갔습니다. 그리고 제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애쓰고 있는데도 길이 막히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걸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른 길을 달라고, 더 좋은 길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아니, 그분은 왜 그렇게 자주 침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입니다. 계속해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신 이유, 그것은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의 요청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너희의 길보다 내 길이 더 높다는 겁니다. 너희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더 높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욥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저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유도 없이 왜 나를 치시는 것입니까? 라고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아냐? 네가 나처럼 이런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의 힘으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족장시대를 살았던 요셉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이 막히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으면서 이제는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것 같았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젊은 시절 요셉은 종살이하며 감옥살이하며 지내며 이유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자신의 길이 왜 막혔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 길을 막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 역사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관의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가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신다면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은 여러분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길이 막힌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친히 이끌어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길이 막히면 답답하고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 들고 하나님 저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교인이 너무 힘들어서 치료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길이 막히면 앞이 막막하고 가슴을 칠 만큼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무릎을 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이 부위를 마치고 선교관에 잠시 있는데 손을 씻으려고 이 위로 이제 물을 올린다고 올렸는데 샤워 부스에서 샤워 확 나왔습니다. 옷 다 버리고 머리 다 풀어지고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예배 시간 다 돼가고 그래서 급히 수습을 하고 삼층 본당에 와서 교역자들에게 내 지금 머리 다 이거 물 이랬는데 괜찮냐라고 물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 후보자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대표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될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이 무너졌습니다. 길이 막히게 된 겁니다. 그 교회를 목회하던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경북대구 출신, 소위 TK 출신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하라는 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남 고성 PK 출신 목사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청빙받는 길은 제가 기도하고 제가 원했던 길입니다. 그런데 길이 막혔습니다. 그것도 아주 유치한 이유로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저는 그때는 실망이 되었습니다. 왜 내가 가려고 했던 길, 내가 기도했던 길인데 왜 이리 길이 막히는가? 실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섭섭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게 다른 길이 있다고 기도하는 중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30대 중반, 35살 정도 됐을 때인데 그때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께서 개척교회를 하신다면 1억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1억 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안 놀리는데 정말 1억 원은 큰 돈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척교회 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은 고맙지만 저는 개척교회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네가 걸어가야 될 길은 개척교회의 목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고 낮에는 들어갔습니다. 밤에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밤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에서 자면서 제 진로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뭘 보시냐면 네가 가야 할 길은 개척교회 목회 길이라 이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 청빙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구나라는 확신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개척교회 목사로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고 확신이 들었다면 제가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1억 원을 헌금하겠다는 집사님을 찾아가야죠. 제가 그 집사님을 찾아가면서 기대했던 말은 목사님 생각 잘하셨습니다. 여기 1억 원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준비 잘하십시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아주 미안해하면서 그때는 사업이 잘 돼서 헌금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이 어려워서 헌금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제게 개척교회 목회로 가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확신을 주셨는데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개척교회를 하는 길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그 마음이 드니까 나는 집에서라도 개척한다 라는 생각으로 믿음으로 개척의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7년간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뒤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고 감사하고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의 경험을 뭐 7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요. 목회도 하고 이런 학생 때에 청년 때 이런 경험들을 다 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길이 막힌다고 해서 인생이 종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길이 막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길이 막히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다짐을 했냐면 길이 막히면 일이 잘 안 되면 일단 감사부터 하고 보자. 일단 감사부터 하고 보자.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막히면, 목회하다가도 무슨 일이 막히면 걱정은 되지만 아유 일단 감사부터 하고 보자. 이런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길이 막힌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난 것이거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길이 막혀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이 내게 왜 이랬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일단 감사부터 하고 보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길이 막힐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망할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막힐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유를 모른 채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옳습니다. 길이 막히고 일이 잘 되지 않아도 그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좀 맡겨봅시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길이 막혀 있습니까? 여기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릎을 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이 시간 조용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기에 잘 그리하시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이 막힐 때에 낙심하나 절망하나 하나님께서 소원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는가라고 불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길이 막히면 인생이 다 끝난 줄 알고 내가 계획했던 것이 무너지면 너무나 힘들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불평할 때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길이 막혀서 힘들어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옳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길이 막혀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그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길임을 확신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삭의 가족들, 하늘의 신령복과 땅의 기름복을 허락해 주셨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견고한 반석에 세워주시고 그들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임을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길이 막히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다고 마음에 다시 말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의 가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3부 예배를 마쳤습니다.